오늘 12일째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출석합시다. 좌우로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무슨 가학성 상태도 아니고, 우리 괴로움을 즐겨하는 걸 보통 그 메조키스트라 그러죠. 또 사람의 내면 속에는 누구든지 그런 일면이 있긴 해요. 물론 그건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국에 가면, 거기가 런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주 그 유명한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식당이에요.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 종업원들 그 생김새부터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아주 험상궂고, 그리고 거의 숟가락 젓가락 또 뭐 그릇을 거의 던지는 수준이에요. 탕탕 놓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 식당을, 물론 맛도 있지만, 줄을 서서 점심시간 때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 끼 먹으려고 그 푸대접을 즐거워하면서 받는 모습을 저도 경험을 했고,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가학성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에요? 괴로움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한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바울이 여기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크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기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그리고 가장 그 해석상의 오해를 빚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죠? 남았다. 고난이 남았다. 그건 예수님의 고난이 뭐 부족했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남았다는 고난이 뭘까? 그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짧지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찾아다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이 갖는 진짜 의미는 신앙인으로서 또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맞이하는 환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아, 이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게 정상적인 심리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어느 한 집에 머무는데, 그 집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받은 그림 하나를 예시해 줍니다. 띠를 풀어서 손발을 묶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림을 보았고 또 바울에게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그림에 예시되었던 대로 그는 결박을 당하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림이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그림일까요? 이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런 예시된 그림을 미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보이셨던 것은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면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너를 기다릴 텐데 잘 준비해서 올라가라. 오히려 준비를 시키는 차원에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환난과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한다는 말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고난을 일부러 즐거워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역자로서 겪는 또는 신앙인으로서 겪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피하지 않았다.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환난을 첫째는 피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은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괴로움을 기뻐했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기뻐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원색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굉장히 소극적인 설명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인내한다, 견딘다 이런 표현이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여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묘사로 기뻐한다. 그러면 이 기쁨의 정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근데 고난인데 무슨 고난이라 그랬죠?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우선 남은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이거를 좀 먼저 자세히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른 성격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량 제물로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가끔 이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해외 뉴스로 끔찍한 보도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실제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거기다가 실제 못을 박아서 그 주님의 고난을 이제 겪는다 이런 모방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런 식으로 모방할 수 있거나 흉내낼 수 있는 고난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성격은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고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더도 덜도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하고 완결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흉내낼 수가 있는 고난이 아니고 모방할 수 있는 고난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고난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속량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서 누군가를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대신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성격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며 완결된 고난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주님이 사실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오셔서 그런 정처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복음 전하는 가운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런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쏟아지는 비난과 죽음의 위협과 굶주림과 쫓김과 은둔을 해야 되는 이런 많은 환난, 고난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이심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누구도 함께 해야 되는 고난인가 하면 사도들도 이 땅에 그분의 신부인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해야 되는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을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동양을 떠나니라.
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어떤 자로? 마땅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기쁨은 바울만 가졌던 기쁨이 아니었고 앞서 선배들 격인 사도들도 그 기쁨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졌다는 말 앞에 매우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능력받는 일에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쁨의 출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근데 그 능력은 누구로 말미암은 능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환난이요.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와 생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예수와 및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원리는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 섞여서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핍박, 그래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겪는 핍박과 환난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뒤집어 설명하면 내가 누구와 한편이라는 확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한편이라는 확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을 세밀히 살펴오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조금 더 환상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이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이요 신부인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기쁨을 여기서는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세상이 우리를 치받고 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이더라고요. 어렵죠? 예, 쉬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기쁨을 갖고 있다면 그 기쁨을 바라보는 세상은 그 기쁨의 실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스데반이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장황한 최고의 명설교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쭉 일관되게 살펴보면 전부 성경 얘기예요. 구약의 성경 얘기를 쭉 풀어가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가슴이 끓어서 사울을 위시하여, 나중에 그가 바울이 되지만 사울을 위시하여 돌을 들고 스데반을 테러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매우 비겁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보호자에 앉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신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그 영광의 광채가 반영이 돼서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을 던져 죽인 무리들이 가해자인데 완전히 패배자처럼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저건 뭘까? 죽는데 웃어? 죽는데 얼굴이 저렇게 평안해? 저렇게 밝고? 그럼 우린 뭐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헷갈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극렬하게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메섹 언덕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죽이려고 극악하게 굴다가 오히려 그가 복음의 체포가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사실은 세상의 원리와 패턴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어지럽지 않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세상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복음이 말하는 내용만 교회는 계속 강화를 시키면 그 패턴에 세상이 끌려오게 돼 있지 교회가 자꾸 세상의 경향과 패턴을 어줍지 않게 흉내낸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바울 마음속에, 사도들 마음속에 합당한 기쁨이었어요. 능력을 받는 일에 자기를 합당하게 여김으로 생기는 기쁨. 이 기쁨은 매우 오묘한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첫째,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입니다. 이거는 모방이나 흉내나 대신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으로 이사야서 53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는 남은 고난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남은 고난이. 남은 고난은 바로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앞을 보십시다. 그 고난은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그걸 채운다는 얘기일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고난이 있을까요? 저 북녘이나 제3세계 이슬람 쪽에 고난당하는 분들에게나 교회가 고난이 있지. 정말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북녘 동포들이 매일 죽느냐 사느냐에 그 고난도 무시 못할 고난인 것은 맞는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겪는 아주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고난도 저는 만만치 않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쪽에 받는 고난은 북녘이나 이런 쪽에서 받는 고난은 전선이 확실해요. 전선이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그 강도는 깊을지 몰라도 전선은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가 겪는 고난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굉장히 복잡한 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혼합종교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 문제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지역 자체는 종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고난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으로 가는 길목 자체가 철학의 길이라는 별명을 가진 길이 하나 있어서 모든 신의 계시가 수용되는 아주 그 전시장 같은 도로입니다. 이런 종교 문화에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가치가 매우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월남 전쟁이 왜 어려웠던 전쟁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월남 전쟁은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사에 유례가 없었던 길고 어려웠던 전쟁이었습니다. 결국은 연합군이 이기질 못했죠. 이유는 하나예요. 전선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전선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땅 뺏기 전쟁 같으면 전선이 확실하죠. 낮에는 일반 양민이었다가 밤에는 베트공이 되고 이르는 판에 피하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학살이 유난히 많았던 전쟁이고 또 싸우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내용들이 그 전쟁사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불분명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맞는 시대는 그런 피하 간의 전선이 불분명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을 근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말씀 공부에 착념을 해야 돼요. 그 공부에 착념, 말씀을 착념하지 않으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신부, 지체, 교회 몸인 우리가 남은 시간들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이제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받으신 고난이 부족했다는 차원의 남은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진리에 대한 착념과 목마름이 절실한 이때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정글 같은 세상살이 속에 정확히 피아를 구분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인생 속에 채워가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이제 이틀 남은 특세 마지막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어지는 7개 국내외 선교 현장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셔서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